광야에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드시지 않았던 예수님은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자라서 살아가셨던 그 한 3년 반 정도에 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주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첫 걸음을 내다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자라나셨던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도착하셨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가 자라면서 늘 그래하셨듯이 회당에 가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던 주님은 바로 그곳에 빛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꺼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총 929장이나 되는 많은 장들이 있었는데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니까요, 한번 좀 우리가 유의해서요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세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가 마샬입니다. 마샬. 그리고 그것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바뀌면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 그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 스스로 영적인 파산을, 지금 영적인 bankrupt를 당한 사람인 거죠. 아무리 이 스스로 죄에서 건진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도 영적으로 그럴 능력이, 그럴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바로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파된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주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저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세상의 재림하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 즉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 본문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아 맞아 주님이 이거를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 하고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1절 좀 더 이어서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다른 목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요 상처입은 마음들을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과 한숨을 주님은 만져주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또 고쳐주시는 것이죠. 참 이런 이 메시아 구세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이어서 봅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포로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 그리고 죄악의 노예로 그렇게 갇힌 자로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진리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죄악의 노예에서 건진받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지금 1절 말씀을 딱 읽으면 아 이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감당하신 사역이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날은요 다른 각자의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뭐 203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역사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 근데 그 날은 똑같은 재림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근데 심판이란 말 쓰지 않고요 신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즘 우리가 신원이라는 단어는 뭐 신원조회하다 그럴 때밖에 잘 안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원이라는 것은요 보복하다, 갚아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살아가던 모든 악인들의 죄를 갚아주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신원의 날인 거죠. 자, 이 2절 본문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그날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똑같은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전파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이런 예언서를 볼 때는요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관점을 갖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구약에 주셨을 때 그것은 이 당시 시대에 맞는 예언도 있고 그것은 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이 광야에서 노뱀을 세우시잖아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뭐를 예표해요? 신약 시대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다. 그거를 두 가지를 예표하죠. 이게 이중 예언인 느낌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맞고요 또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하셔도 사실 그게 맞아요. 자, 그럼 3절 내용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그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치환하셔서 이해하셔도 정확합니다. 무릇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거든요. 완전히 지금 황무지가 됐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넘게 살아가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와보니까요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졌고 내가 살아가던 집이 완전히 그냥 잿더미만 남아있고 논밭도 그냥 불타서 다 쓰레기장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갑갑하지 않겠어요? 지금 3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화관을 주신다. 우리 저기 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하와이에 놀러 가면 왜 이렇게 이 비행기 내릴 때 꽃으로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 이렇게 씌워주고 그런 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 그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3절 이어서 봅시다. 죄를 대신하여 모든 게 다 타버린 그 죄밖에 남아있진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름이라는 건 특별히 올리브 기름이고 당시에 이 기름은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하고 있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찬송을 가득 부를 수 있는 그 옷으로 입혀주시고 근심을 그치게 해주시고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이곳에 심은 의로운 나무구나 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들이구나 하고 존귀하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그런 구원과 회복을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 죄악뿐인 이 세상 가운데 참 슬픔뿐이요 고통뿐이고 아픔뿐이지만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찬송의 옷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옷을 입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거 보면 이제 이해 정도 되시죠? 딱 보시면 이제 아 예루살렘 성이구나. 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진 그 성을 다시 쌓는다는 얘기구나. 네,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바벨론이 불질르고 바벨론이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 땅을 다시 중건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이 내용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는 BC 700년 전 이야기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BC 한 450년 정도 이야기하니까 250년 뒤에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이거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대대로 무너져 있던, 지금 70년 이상 무너져 있거든요. 나중에 그 학개와 스가랴 그 선지자가 우리 성전 세웁시다, 성전 세웁시다 막 그러면서 권면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전도 다시 딱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도시, 지금 봤을 때는요, 야 이거는 도무지 다시 일으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우리가 더 예쁘게 지을 수 있을까? 아,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우린 망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 황폐된 거 다시 중건할 거야. 이 무너진 성읍, 오래 지금 멸망케 된 이 황무지 땅을 내가 다시 고쳐줄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꾼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치기가 되고 또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참 이 마음이 막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막 우리를 때리고 못 살게 들고 침 뱉고 막 조롱하고 있던 그런 원수들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그날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처럼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고소하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보시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존귀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6절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가져와요. 잘 보이려고. 그럼 그거 먹고 살고 그 열방의 보물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셔서 자랑하고 살게 됐다고 하셨고, 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한 것보다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욥기 1장을 보면 욥기가 망하죠. 완전히 망하죠. 근데 욥기 마지막 장 42장인가요?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면서 이야기가 딱 끝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노를 하실 땐 사람을 완전히 낮추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 갚아주시고 그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백성들, 자 이제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하신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황무지 땅에서 살았거든요. 재밖에 안 남은 땅.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도 다시 쳤고 이렇게 존귀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아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10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머리에 안 쓰지만 이렇게 패백하는 거 장면 보면 우리가 남자들 한복 입고 위에다가 이렇게 관 씌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식 결혼식 때도요, 남편들이 이제 신랑들이 옷 입고 위에다가 제사장들이 쓰는 관처럼 모자를 썼어요. 하나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마치 신랑의 결혼하는 신랑의 관 쓰고 있는 모습처럼 아주 멋지게. 그리고 10절 후반절 보면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순백의 드레스 입고 아름다운 반지, 뭐 팔찌, 목걸이 막 이렇게 끼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쁨과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중 예언이라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과 구원과 그 큰 즐거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처럼, 그 즐거움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되고 즐거움 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해 이때 이 세상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2700년 전에 지어졌던 이 이야기가 우리와 지금도 상관이 있음은 이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텐데 나팔 소리 부르는 그날 우리가 공중에 들어올려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날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주시되 세상 다른 그 무엇 어떤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과 죄의 쾌락에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